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거 다닐 때에 제가 축구팀에서 뛰었습니다. 선수로. 수비 자리, 센터백 포지션이 제 자리였습니다. 세컨 스트링이 아니라 퍼스트 스트링,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뛰는 선수로 뛰었습니다. 좀 비웃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이런 모습 같은데 한때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연습하고 나서 이 시합에 나갈 때처럼 기쁜 때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뛰면서 참 팀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보람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놀지 못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그냥 벤치에 앉아서 옆에서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골 집어넣으면 옆에서 그냥 예 하고 그냥 응원하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선수로 뛰어야 재밌는데 보람이 있는데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그만둬야겠다. 재미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내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주에, 하나님의 시합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이것에 매력을 느끼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알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음식, 아무리 뭐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둔 음식이라 그래도요, 홀로 먹는 거야말로 참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면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먹는 것이 참 외롭다. 밥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팀, 어느 팀에 속해서 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팀에 속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며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난 아무리 팀에 속하라 그래도 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팀에 속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냥 우리는 방청객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라. 여기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지금까지 나 평신도라 알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좀 부담스러운 말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면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사장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런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요,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 플러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플러스를 통하여 누군가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게으른 제사장? 얄미운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엔 방청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 가운데서 열심히 뛰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에 속합니다. 이민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대형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은 많지 않은데 이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책임은 손님들을 주인으로 바꿔놓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하면은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이 좋은 개, 착한 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개를 사랑합니다. 핑계를 사랑해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 핑계 중에 어떤 핑계가 있는가? 아, 주님을 위해 우리가 경주 함께하며 하나님 팀에 속하여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무언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배 플러스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핑계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무능합니다. 무식합니다. 무력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자 들어가는 건 다 무다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과 무익함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지금 쫓기는 몸이고요.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력한 자, 무익한 자, 무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만 부르신다고 하면요, 저는 거기 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 계획, 왜 그러실까요? 왜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 갖춘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불러서 일을 하면 좀 더 빨리 되고 좀 더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실까요? 왜냐하면요, 대단한 사람 불러 쓰시면 자기의 대단함 때문에 했다고 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비교해보면 나니까 이런 일을 해냈지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력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 이룬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 일을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때로는요, 우리의 참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한 다음에 딱따구리가 막 나무를 쪼고 있는데요, 벼락이 그냥 확 쳐서 나무가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무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과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잘 쪘으면 나무가 반토막 났나 하면서 아주 뭐 대단한 착각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뭐 내가 뭐 잘해서 똑똑해서 계산을 잘해서 뭐 한 줄 알아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약한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멋져 보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무식하냐? 무력하냐? 무익하냐? 무능하냐? 그거 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두 번째 핑계 뭐 있냐면, 어떤 핑계가 있냐면 정반대 핑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대단함 때문에, 아 내가 뭐 위대함, 나의 위대함 때문에 뭐 같이 못하겠다는 이런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교만이라 부릅니다. 수준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복하는 사람들의 반대된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 교만은 이것보다도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참으로 어떻게 구제불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영적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욕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좀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이 상황을 우리는 착각하여서 내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는 내 영적 그 이 레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너무 기초적이고 교인들 영적 상태도 너무 초보적이어서 난 다른 교회 가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성숙해서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같은 썩어빠진 영성으로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끼야 썩 물러가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안녕히 가세요. See you later. 그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잘나다 보면요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크게 보여요. 제일 멋져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것일까? 저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참 현대 바리새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아니죠.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냐 하면 교회 가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위선적인 사람, 이중인격적인 사람으로 가득하고 아예 거긴 그냥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그것으로 비난한다고 하면요 뭘 비난하는 것 같냐 하면 병원에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안 가겠다는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 한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이 많다고요. 이중인격자들 또 위선자들이 많다고요. There's always room for one more. 한 자리가 더 있으니까 오시라고. 한 자리가 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보면은 요즘 보면은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다 죄를 정리한 듯 짚은 보이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참으로 참된 죄인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 나도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형편없는 놈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 참 말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설자라 그러죠. 비판자라고. 자기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평가하며 논하는 사람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경주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로, 비판자로, 해설자로 나섭니다. 이 스포츠에서도 보면요, 해설자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선수가 조금 실수하면요, 저런 실수범 했다고 막 그냥 뭐라 그럽니다. 자신 보러 뛰라 그러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그 비판만 합니다. 하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야겠죠. 여러분, 남이 하는 거 비난하는 사람, 당신 하시오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쉬워 보이죠? 아,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하셔. 한번 해보세요, 올라와서.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팀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욕먹지 않습니다. 선수는 욕먹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경주에 달리는 사람만이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찬스가 구경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해설자, 비판자, 구경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에 함께하여서 달릴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부르심을 깨닫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던지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To each one he gave gifts.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를 위한 것이란 겁니다. 내가 내 은사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서브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이 카리스마라 그러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라 그랬는데요, 디아코노운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란 그런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운테스라는 봉사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자기 꼭 집사 달래요. 집사직을 달래요. 왜 그러니까 그래야지 집산다고. 네, 집사가 집사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섬기는가,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인, 청지기, 매니저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를요 자꾸 내 은사와 비교하여서 내가 좀 더 기분이 좋고 뭐 내가 더 대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은사가 다른 것은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내가 없는 은사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손잡고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없고 내가 있는 거 당신이 없고 하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하면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가 더해진다 그러죠. 에너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너지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4, 5, 6, 7이 나옵니다. 왜?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줄 사람이 같이 뭉친다고 하면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다고 하죠.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참 힘들대요. 근데 좀 다른 사람이 만나면은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여도 걔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다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어요. 제 아내는 참 홀로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항상 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그냥 대화 별로 안 하는 걸 좋아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뭐 거의 병 수준이에요.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몇 번 체크 받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뭐 여기에 뭐 잘라야 된다, 뭐 깎아야 된다, 뭐 썰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너무 굉장히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해서 여기 서 있죠. 아니면 홈레스처럼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서로 힘이 되고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함께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을 뜻한다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포드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이 독불장군,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는 잘 못해요.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혼자 있을 땐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 가춤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이런 민족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은 벌써 딱 만나면요, 인사를 잘한다고 허리가 이게 굽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네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서 예의 바르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또 어디 가든지 위가 든든해서 위대해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뭘 먹어도 소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멍키 브레인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 먹어도 그래서 아주 선교사로서는 최고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혼자 있을 땐 잘하는데 같이 있을 땐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톤을 뛰는 것입니다. 혼자 100m 달리기에서 그냥 끝나고 이제는 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맡은 일에 충성하래요. 충성이란 무슨 말인가?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이제 부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어떤 서약입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충성의 약속입니다. 근데 요즘 서약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끝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나타날 때까지 요까지래요.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쭉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충성장이라고도 합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요,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은 왜 드립니까? 직분은요, 우리의 job description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position이 아닙니다. function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직분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position이 아니에요. 포지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제 내가 남자로서 장로 됐으니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직분이 시무직에서 이제는 은퇴하고 뭐 그랬다고 하여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아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멋진 인생이에요. 다른 팀도 아니고 하나님의 팀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젠 핑계는요 그냥 묶어서 어디에 잡아놓고 잡아매 놓고, 이젠 핑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몸이 약해서, 몸에 병이 질병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에 보면요 호흡 있는 자마다 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없으면 못합니다. 호흡 있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참으로 교회가 멋져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가, 우리의 사회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장을 보내십니다. 너 내 팀 조인이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힘 없다고? 능력 없다고? 괜찮아? 너 내 리스트에 꼭 맞는 이런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빗등으로 난 뭐 아직도 뭐 좀 더 지난다면 이러지 마시고요. 예, 내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오늘 우리 교육관 그 영상 잠깐 보았잖아요. 아마 9월 달쯤이면 우리 그 건축위원회에서 9월 달쯤이면 모든 퍼밋도 나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 그 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쪽에 이제 교육관이 다 완공돼서 들어가게 되면요 일꾼이 더블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도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교회가 저쪽에서 이제 주일날 계속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는 그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대학교의 후배가 생각납니다. 이 친구가 음악이 은사가 아닌데 착각 가운데 있던 친구가 한 친구 있었어요. 전에 윌슨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성가대 지휘자의 악몽이에요. 엄마가 음대 나오고 아빠가 치대 나왔는지, 예. 음치의 대명사예요. 근데 하여튼 뭐 제일 용감하게 씩씩하게 크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몇 년 지나고 봤더니 찬양팀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거 셋업해주고 준비해주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한때 나를 저렇게 괴롭히던 저 친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런 모양으로 쓰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필요 없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필요하시기에 각각 여기에 각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 to each one he gave gifts.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